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밤새 다 평안하셨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은혜의 새벽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우리의 예전 사진을 볼 때가 있죠. 명절에 고향집이라도 가다 보면은 가끔가다 예전 사진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전 사진을 볼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전 사진을 보고 있으라면 약간 뭔가 좀 새삼스럽죠. 그런데 예전에 그 사진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소년 시절을 담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바로 유일한 소년 시절을 담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을까? 그런 좀 고민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이 성경 기자인 누가는 왜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을까? 이런 좀큰 질문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다시피 유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우리 41절 이야기 한번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41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에서는 유대인 남자들에게 이 3대 절기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실제적으로 디아스포라 등으로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면서 이 3대 절기를 모두 올라가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은 최대 절기인 유월절만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게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가족, 특별히 남편 된 요셉뿐만 아니라 아내 된 마리아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만큼 율법을 중시 여기는 신실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님의 모습이 언급되게 됩니다. 우리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여러분, 이 당시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성인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남성은 12살,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1년 전에 탈무드 등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미리 성인으로서 행해야 될 것을 미리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역시도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된 것이죠.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기간 동안 약 8일 동안 거기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43절부터 4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절.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자, 여러분,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리 중에서 누가 없어지신 거죠? 예, 소년 예수님이 없어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있다 보면은 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을 올라갈 때 같이 동행한 게 아닌가? 어떻게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지? 이렇게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동법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일반적으로 3일 거리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환경도 불안했죠. 그래서 이동할 때는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습니다. 동네 친지와 이웃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그룹을 지어서 앞 뒤에 서게 되고 여자와 아이들은 중간에 끼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에서 이동을 할 때도 어떻게 이동을 했겠어요? 무리를 지어서 이동을 했겠죠. 그러다가 이 돌아오는 중간 도중에 숙소에서 쉬게 됩니다.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확인해 봤더니 누가 없어요? 소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이와 여자들의 무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자들의 무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그때서야 예수님을 찾아봤는데 누가 없습니까? 소년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같이 이동을 했지만 소년 예수님이 하루길을 가서야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시 부모님은 소년 예수님을 찾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월절 절기를 찾기 위해서 왔던 순례단이 약 10만 명에서 12만 5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소년 예수님을 찾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한 다 내려오는 그 방향을 역으로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그 올라감과 동시에 찾으면서 올라간다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제가 4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하룻길을 내려왔다가 다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찾게 된 장소와 모습이 의외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안에 계시죠? 성전 안에 계세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죠? 앉아 계시죠? 바로 가르치는 선생들과 토론하는 모습에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두 가지의 놀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선생들의 놀람을 이야기하죠. 여기 보니까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다는 뜻은요, 어떤 초자연적인 것,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것을 보고 겪었을 때에 놀라는 그 놀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 기적적인 사건에 대해서 놀랐을 때 할 때 이 단어가 쓰여요. 그래서 일반적인 예로 성경에도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면서 놀랐다 할 때 이와 동일한 단어가 쓰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선생들이 그렇게 놀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떠한 예수님의 지혜를 들었기에 이들이 그렇게 놀랐을까요? 여기 보면 여러분,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에 놀랐다고 나오죠. 이 지혜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원어로 시네시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통찰력, 이해력, 총명, 이렇게 단어가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번역은 잘된 번역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혜 이렇게 인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소피아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많이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피아는 지혜인데 여기 시네시스는 지혜란 단어보다는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식을 할 때는 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력, 통찰력이다 이렇게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해력과 통찰력은 누구에게 관련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알 수 있는 이해력, 위에서부터 내려지는 통찰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늘의 통찰력, 하나님이 주시는 이해력을 들었던 땅의 선생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또 다른 놀람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 48절 볼까요? 어떻게 나오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부모가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랍니다. 이 놀람은 예상치 못한 것을 목격했을 때, 보았을 때 표현되는 놀람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부모는 서기관들과 이야기하는 소년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예수님의 모습을 듣고 보았음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놀람 속에서 그의 모친이 48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얼마나 이 부모님이 속을 태우고 조바심 속에서 이 소년 예수님을 찾았겠어요. 그러니까 근심하면서 그 아이에게, 소년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되게 오늘 중요한 구절이 이제 49절인데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은 우리가 좀 놀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 좀 아이러니합니다. 뭔가 좀 의아해요. 그 부모님이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말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답변을 읽고 있느라면 뭔가가 이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답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답변을 온전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오늘 이 성경의 소년 예수님의 본문이 온전히 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49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49절에는 원문에는 집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본문에 되어 있지만 성경 원어에는 집이란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으로 해석해야 된다. 근데 또 다른 이견은 뭐냐면요.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것들 아니라는 바로 문자적인 해석으로 이 해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다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이 해석을 시클 그레이다누스 교수도 똑같이 이 견해를 밝히는데요. 이것은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가능한 곳이고 또한 예수님이 하셨던 일과 사역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들, 아버지의 일들 아니라고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이 더 잘 이해되어진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의 이 답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왜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 간단히 말하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하늘의 언어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런지 한번 우리가 원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부모가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말할 때 깨닫다라고 쓰인 이 단어의 어근의 뿌리를 살펴가면요, 아까 여러분 우리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썼던 47절의 단어가 뭐였어요? 시네시스였죠. 그 단어의 어근과 뿌리와 같습니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이해력, 하늘의 통찰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 땅의 부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오늘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하여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그 부모님에게, 아니 넓게는 오늘 우리 이야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본인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본인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그 부모님에게, 아니 넓게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완전한 인간이자 신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2장이 문맥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는 2장에서 2장의 초입부를 보면요 예수님의 나심을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소년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소년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인과 동시에 무엇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신,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51절과 52절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51절을 보시겠어요? 51절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여기 주어는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서도 누구에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인간 예수로서 육신의 부모님을 순종하여 섬기고 받들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2장의 마지막 전에 52절은 어떻게 좀 마무리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5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쓰인 지혜 있죠? 이 지혜가 소피아예요. 그리고 뭐가 자라고 있습니까? 키가 자라가며. 키가 자라면 뭘 무슨 상징입니까? 육신이 성장하고 있음을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여느 인간과 다름없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소년 예수님 때부터 소년의 시절 때부터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와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추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죠. 왜 누가가 소년 예수님의 이 기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인간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신성을 지니신 신인 양성을 지니신 분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우리에게 누가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바로 온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 오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함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4절,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하여 성경 화면을 통하여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속죄함으로 인해 우리가 대속을 잇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완전한 인간이자 신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려 했는지 또 누구의 집을 거하려고 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오늘 소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거하길 소망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충성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지를 바로 깨닫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나의 삶 속에 나의 삶의 초점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가 임하는 그런 새벽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에 이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성경의 기자인 누가를 통하여 소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웠습니다. 인간 예수님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신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영원한 주 되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나에게 오늘 맡겨주신 소명과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충성 다하여 다시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사명, 소명, 충성 다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내가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